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진정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왕되심을 저희들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과 상황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를 향하여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는 옳은 길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고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이제 마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또 여러 빌라도 앞에서나 유대인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군인들에 의하여서 희롱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그런 군중들의 희롱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심지어는 그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 그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저는 뭐 설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강해 설교를 주로 하고 또 주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제 설교를 하면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게 그 본문을 찾아가서 그 본문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주제 설교는 그 주제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동일한 결론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인도되어지는 대로 따라가서 그 말씀이 내리고자 하는 그 결론과 그 메시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결론도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야 이러나 저러나 늘 같은 메시지처럼 들으시겠지만 이 강해 설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집중력 있게 다루는 것이 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나누는 메시지마다 그 내용이 이상하게 동일한 결론으로 자꾸 모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금요 찬양 예배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날 나눌 말씀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고 주일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치 시리즈와 같이 아주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맨날 목사님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항복하고 또이 말씀에 대하여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지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흉악범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극형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기에 예수님이 유대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테러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가지는 시기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고 죽게끔 하면서까지도 자기 안에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고 이 일들을 할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2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3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답지도 못하면서 메시아다운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꼴, 이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고 이해이고 정당성인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논리는 오늘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와 상당히 비슷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왜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가?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오늘날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을 그냥 몰살시켜버리는가?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그들의 논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답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나 이러한 마음이 단지 불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오해요, 불만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논리로 반박하고 변론하고 자신들을 방어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미묘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주 은연 중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메시아를 구했죠. 정말 왕관을 쓰고 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이 구절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6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요구는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메시아된 증명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라라는 요구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가 뭐 얼마나 되냐? 1m, 2m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과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모양 이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많은 신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입으로 표현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기대, 우리의 신앙관이 지금 사단의 요구와 유대인의 요구와 상당히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떡을 만들어서 채워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왜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요번에 요 계약 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데 그것 안 되겠습니까?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그들 나름대로 정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이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생각할 때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왜 오셔야만 했고 무엇을 위하여 오셔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셨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총체적으로 오해와 무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관과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하나?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고통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교양과 또는 뭐 고상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어떻게든 좀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심적인 두려움들을 물리칠 만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기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오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된 메시지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가 메시아 되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거나 우리의 조건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그 본성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초점에 분명히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니라. 뭐예요? 이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 우리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로 결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병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신 걸까요? 십자가에 내려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데 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만 증명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정말 그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그 목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나의 죄된 본성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자랑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넘치죠. 한국 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막 100년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어딜 가나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를 보면 2위죠. 미국 다음이 한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한국이 정말 놀랄만하게 기적적으로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아주 이렇게 놀라움을 자아낼 정도의 어떤 큰 발전, 고속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원칙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재미가 들려서 우리는 더 그것을 요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시라고. 한국 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오늘날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십자가로서 자기 점검을 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참 크고 넓은 주차장, 편리한 시설. 우리 교회에 오면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들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필요 없이 그 십자가에서 거뜬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와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좇고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니요, 정말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힘없이 볼품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것이요, 누가 보아도 호기심 들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매력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기보다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마음이 찔리고 왠지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자꾸 십자가 밑으로 나를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참 복음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전 듣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늘상 이렇게 혼내신다고, 이렇게 혼내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도 하시라고. 근데 저는 제가 혼낸다라는 기분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혼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는 좀 더 위로하고 편한 메시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뭐 저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찔림이 오면 찔림을 받고 혼나면 그 혼나는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욱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된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힘삼고 능력 삼아서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면에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 고쳐야 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올바로 보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내 죄를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요. 또 메시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더 힘 있는 예수, 더 능력 있는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도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